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무슨 절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는 일곱 절기가 있고 크게는 세 절기가 있는데, 이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의무적 절기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보통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한 해에 곡물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이제 곳간에 저장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절기를 마감하는,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년에 절기라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는 너무 그 내용과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라는 예식을,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도형화시킨 작업이죠. 그러니까 상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민들레 꽃이 마냥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흩어다녔을지라도 수천 년 만에 고토에다가 나라를 재건하는 기적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그들의 전통 교육이 가장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형식을 계속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가, 이 교육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한 해의 절기를 사실상 닫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를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한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어떤 강조점을 하나님이 이 절기 속에 두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볼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러분, 초막절 기간이 며칠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레 동안, 무교절처럼 일주일간 이레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 이 초막절은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입니다. 이걸 그냥 이레 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면 실질적으로는 며칠 동안 지키는 격이 되죠? 8일 동안 지키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뒤에 어느 날 끝나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끝나는 안식일 날을 또 다른 말로는 큰 명절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후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4절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제 지키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또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지켜야 될 태도입니다. 즐거워하도록 명령이에요. 자, 성경에는 즐거울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 문장 자체가 아주 완전한 명령형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명령형.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쓰신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하나님은 우기기 명수다. 아주 우겨요. 가끔 가다 사람들 가운데도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기는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잘 우기는 편인데, 저는 신혼초에 집사람하고 뭘로 한바탕 난리 피웠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저는 경복궁하고 덕수궁하고 분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덕수궁을 가지고 경복궁이라고 우겼어요. 이거 경복궁이야. 집사람이 설득하다 설명하다 지쳐가지고, 알았어, 이제부터 경복궁이야. 지금도 우리는 덕수궁을 경복궁이라고 우기고 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기는 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역에서 우리에게 우겨주세요.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최고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기세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우김이 아니고, 그 우기는 하나님의 의미나 속성 속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분의 확고한 약속에 기초한 의지가 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우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지금 형편과 정황을 보면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이 눈꽃만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우기세요. 넌 기쁨의 덩어리가 될 거야. 기뻐해.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해. 황당하죠? 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황당한 말씀을 들어요. 내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거리가 먼 하나님의 우격다짐의 약속을 듣고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느냐가 사실 우리 싸움이에요. 초막절은 왜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한 해에 농작물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들여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완성하시냐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1년에 가을이 되면 감사절을 지키죠. 11월 셋째 주인가요? 조금 늦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초한 감사절이 아니고 미국에서 건너온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절을 지키려면 오늘 여기 초막절에 성경의 기초에 근거한 감사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겠죠. 그 감사절을 우리는 초막절 정신에 대입시켜서 지키면 돼요. 어디서 건너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우기시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입니까?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절기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넘어가서 37절을 봅니다. 지금 초막절 절기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37절 명절 끝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은 안식일 날을 얘기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외적인 사인이 뭡니까?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사인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일본 팀이 오늘 새벽에 찬양했죠?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의 외적인 발로입니다. 이게 맨정신에 이 새벽에 이렇게 특성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습이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모든 즐거움의 감사의 기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몇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들입니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백불 빚진 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는 백불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모든 초막절의 첫 번째 사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초막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불가피합니까? 유월절에서부터의 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담긴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기신 약속인데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까지를 수확을 열매를 완성을 예표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줄을 믿습니다.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이런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형태적으로 약속하셨는가? 자, 8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시작. 아멘. 자, 초막절의 두 번째 절기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편안한 집을 다 떠나요. 떠나서 이제 말 그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이 행사를 하죠. 지붕은 반드시 얼기설기한 초목과 풀로 덮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던 그 고단한 나그네 길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존재인가. 여러분, 집 떠나봐야 그 집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함, 안전함을 우리가 절실히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인간은 늘 잊어요. 과거를 잊고, 배고프던 때를 잊고, 없이 살던 때를 다 잊어요. 그저 방 한 칸에 칼 잠자면서 그저 옹색하게 살 때는 원망도 시비도 다툼도 없던 가정들이 이제 방마다 화장실 딸리고 네 방 내 방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분쟁이 생기고 욕심이 발동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초막절이 되면 일부러 불편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에 동원되는 게 우리식 초막절이에요.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돈 내고 왜들 저렇게 고생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막 바닥에 그 은빛 장판 깔고 축축한 데서 자기 돈 내가면서 자고 그래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래도 마음에 그 구속받은 백성들의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꼭 초막절 같아요. 그래서 성교 안 가는 사람들은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성교 갑시다. 예. 이제 일본 성교, 대만 성교,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아직 남았는데 또 군성교, 수도권 이제 인원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선교 몇 명 갑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연계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못 가면 그 교회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허탕을 쳐버려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른대요. 어떤 목사님 울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3.1교회 청년들 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놓고 광고해놨는데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못 온다고 소식 들을 때 땅이 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작은 교회 목회자의 심정에서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선교를 갑시다. 예. 야, 참 교묘하게 동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묘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서 시작.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많이 드리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세요. 이 말은 많이 드리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두 가지의 초점이 있는데,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 첫 번째 이 초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는 분량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드리도록 되죠?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 같은 말이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드렸느냐 액수에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액수는 다를지라도 헌신의 가치는 하나님 입장에선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8밖에 거둘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열두를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열두를 거두는 사람은 그 분량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이고, 다섯을 거둔 사람은 다섯을 거둔 분량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더 많이 드렸냐? 이런 비교는 하나님 관점에서 전혀 없습니다. 가치는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얻은 대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지 얼마를 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훨씬 더 전체적이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얻은 소득에서 기준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그거보다 더 큰 우리 전 인생의 헌신의 문제를 하나님은 여기서 가늠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즐거움으로 약속대로 드려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개인이 살아갈 하루의 삶에 은혜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되고 있는 일본 선교와 남은 선교 일정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말씀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